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의 기원, 그 복음의 근거가 사람이 만들어낸 사상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1장 13절부터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장 13절부터 2장 14절까지 그렇게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겪었던 일들,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와 그 자기의 관계, 그리고 베드로와 자기의 문제 이런 것들을 논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되짚어보면서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1장에서 보는 바는 사도 바울이 과거 자기가 부름받았을 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포괄적인 것이냐 하는 것들을 증거하는 대목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1장 13절에서부터 1장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려 했으나 하나님이 어머니의 태중에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그때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였을 때 나를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진술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아무런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어떤 조건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일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심으로써 이 일이 얼마나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펼쳐지는 일인가 하는 것들을 설득하고 계시다, 알게 하고 계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 강변하고 있는 대목을 우리가 만납니다. 내가 교회를 박해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내가 복음의 반대자였을 때 복음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 모든 조건은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셔서 그 사람이 합당한 것처럼 보이든지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합당한 자와 합당하지 않은 자 모두를 통해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그 자기 간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꺼내놓음으로써 이 사실,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다, 사람의 이해를 넘어서는 사건이다 하는 것들을 아주 설득력 있게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야, 이런 사도 바울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단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부르셨을 뿐 아니라 그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사도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람은 사실상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2장으로 넘어오면 그 일이 있은 후에 14년 후의 일을 사도 바울이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디도, 헬라인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1절이 그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2절을 보시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정당한 것임을 이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강변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가 전한 복음이 사실 맞는 것이다 라고 강변해야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곡해되고 또 오해되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런 아주 척박한 환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보다 더 강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전에 전했던 거 그거 아니야, 이게 진짜야 라고 복음을 전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아니라 원래 복음을 전했던 우리가 아니라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너희들에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사실이 아니라 내가 천사로서 말하는데 이것이 진짜 복음이야 라고 복음을 전하더라도 원래 처음에 전했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와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으니 애초에 그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 것이었느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양보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런데 2장에 가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의 일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전했던 복음,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제시했던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적시를 하고 있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일이 어떤 개인적인 판단이나 이거 일이 급하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뭔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느낌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간 일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려 14년이나 지난 시점에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을 제시하게 했을까요? 이 시점에서는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 분명한 확인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방인 공동체와 유대인 공동체가 하나의 교회로 일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계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올라갑니다. 이 절을 계속해서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누구죠? 그들이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력한 자들은 나중에 9절에 보시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유력한 사람들, 사도들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사사롭게, 여기서 말하는 사사롭게는 공적으로 그 문제를 끄집어내서 토론을 벌였다는 뜻이 아니라 은밀하게 공적인 토론의 장으로 그 문제가 끌고 나와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 일을 처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사사로이 유력한 자들에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나는 복음을 이렇게 이해한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전한다. 당신들이 한번 보고 판단해보라. 내가 잘못 전하고 있는가? 내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잘못된 데가 있는가? 한번 확인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애초에 사도 바울은 아까 우리가 1장 8절에서 본 것처럼 자신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 간증을 털어놓을 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사도들과 만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들과 교제를 하려고 했지만 베드로 외에는 만난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함을 통해서 애초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어떤 인정이나 권위를 부여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14년이나 지나서 이 시점에서는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확인을 받으려 하는가? 왜 자기가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여 무엇을 확인하려고 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처음에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왔을 때에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방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바울과 바나바는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 사역을 펼쳐오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 결과로 무수히 많은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생겨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방인 교회들이 급속히 성장을 하고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가 굉장히 늘어났던 것이죠. 물론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든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가 하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의 어떤 사람들이 이 이방인 공동체의 침투에 들어와서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어떤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된다. 너희들이 이제 스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스스로를 구별하여 이방인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방인들인데 어떻게 이방인들과 스스로를 분리한단 말인가? 그러니 빨리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에 처음부터 함께한다는 표를 네 몸에 갖는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따라가라라고 요구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기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가르침이 그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과 그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어떤 교회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흔들게 하는 굉장히 위험한 가르침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사역과 그 모든 사역의 결과물들이 헛되게 되지 않도록 그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려서 열심히 사역한 내용들이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사역들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해왔던 복음을 먼저 유대인 그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확인을 받고 그리고 상호 간에 복음의 일치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밟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장 8절에 따르면 내가 너희에게 원래 전했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우리가 다시 전한다든지 천사가 다시 전한다든지 하면 우리나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그 담대하게 말했던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자신의 가르침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확인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니죠. 계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에서 전한 복음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지도자들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전한 복음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인지를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때였기 때문에 바울은 자존심을 뒤로하고 확인을 받기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말하자면 내던지고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확인받는 과정을 거칩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들이 유력하다고 해서 내가 그들에게 확인받은 게 아니다. 그들의 명성과 그들의 권위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확인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런 것은 상관하지 않으신다. 나는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 복음의 내용이 일치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런 뜻입니다.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확인해 보니까 그들이 다른 의무를 바울과 바나바에게 더하여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의무를 더하여 주지 않았다는 것, 당신들이 전한 복음을 잘 들어봤는데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신들이 전했던 그 복음 그대로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과 하등 차이가 없습니다. 일치합니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주신 은혜를 확인하고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죠.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친교의 악수라는 말은 우리말로 이렇게 직역을 하면 하나됨의 오른손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제의 접촉이 아니라 당신과 나는 일치한 신앙 고백을 가졌습니다. 당신들과 나는 같은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인정하였다는 것이죠. 공적으로 그렇게 증언을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제시한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았던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에게 있어서 위험하거나 이질적이거나 변질된 것이 아니라 순전한 원래의 복음 그대로의 모습을 갖춘 것이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내용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 복음이 전해지는 대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와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역할의 차이에 대한 이해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기둥같이 여기는 지도자들과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왔었던 디도라는 헬라인이 계속해서 할례를 받으라는 압박에 시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표현 속에 할례를 받으라는 어떤 집요한 요구가 계속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 도전을 끝까지 저항해야 할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그래서 억지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감수하고 할례를 거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받지, 좀 받게 하지,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할례 받으면 참 깨끗할 일을 왜 그러나 싶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할례를 거부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디도에 대한 할례의 요구를 거짓 형제들이 정탐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정탐하는 것은 어떤 행위죠? 정탐은 그냥 보는 게 아니죠. 잘 보고 확 가서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 정탐입니다. 정복하려고 보는 것이 정탐이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주도 면밀하게 보고 있다, 우리를 염탐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서 밀리면 할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결 예식,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들, 앉아야 될 자리와 피해야 될 자리, 그리고 절기, 이런 율법의 요구들이 물밀듯이 밀려올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양보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이 디도가 할례 받는 것을 줄기차게 거부합니다. 다행스럽게 기둥과도 같이 여겼던 사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이 일치했다라고 확인을 해 주었고, 바울이 무할례자에게 보냄과 같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상호 간의 사역에 있어서 방향성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들과 우리가 사실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친교의 악수, 하나됨의 악수를 내밀었다는 것을 내밀었다는 기록을 통해서 이런 줄기찬 요구들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소기의 목적을 사도 바울이 잘 달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헬라인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은 채로 이런 모든 결과들이 도출되어서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편입될 필요 없이 이방인들은 이방인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인식됩니다. 이로써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헬라인 디도가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제기되었었던 여러 가지 첨예한 문제들이 원만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일치하고, 헬라인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이방인이 각각 자기의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증거되고,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친교회의 악수를 함으로 이 예루살렘과 이방인 교회가 하나임을 가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일들로 이 일들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10절이죠.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시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사도행전에 보면 천하에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 빠졌었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구제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었던 사건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본문도 그 시기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아닌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고 또 우리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구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 이거는 서로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죠.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중심의 그 이방 교회들이 서로 연합된 관계, 하나 된 관계라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방인으로 통일됨이 없이 또는 유대인으로 통일됨이 없이 하나가 될 수 있냐 하는 이슈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바울과 바나바가 왔는데,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방인인 채로 유대인인 채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시적인 증거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열심히 도웁시다 라는 그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하나 갖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이 어떤 물리적인 이방인들이 다 할례를 받고 유대교회에 입교함으로 유대인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그 모습 그대로 유대인인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 교회가 한 몸을 이룬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증거받게 됩니다. 할례를 강요하고 율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했었던 사람들, 거짓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을 유대화시켜서 교회의 일치를 도모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둥 같은 사도들과 바울이 확인한 바는 교회의 일치성, 교회의 하나됨은 사람들을 어떻게 규격화하고 통제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자유가 그들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한다라는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상호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맡은 역할이 다름을 받아들이고 서로를 향하여 교제의 악수를 내미는 것이죠. 이것은 기계적인 연합이 아닙니다. 굉장히 인격적이고 유기적인 연합이죠. 유기적인 연합이란 무슨 뜻이죠? 몸과 같다는 것이죠. 눈이 손에게 이르되 너는 왜 보지 못하느냐 하지 못하고, 손이 발에게 너는 왜 맨날 신발 속에 들어가서 냄새가 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다 각자가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룬 존재들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 힘씁시다. 우리 사랑을 베풉시다.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다른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차별하여 자기 공동체만의 하나됨을 추구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열고 나와 다른 공동체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과 하나됨을 추구합시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포괄적인 것이고 보편적인 것이어서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될 수도 없고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만 적용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아우름으로써 복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생각보다 무한히 더 크시다 하는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와 같은 모든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복음의 힘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비단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3장 8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 당시에 가장 먼 관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으로 생각했고 이방인들은 개로 여기는 사람이었으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굉장히 먼 관계죠. 종과 자유인은 어떻습니까? 그 신분의 차이를 무엇으로 메꿀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남자와 여자가 성평등의 시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살면서 실제로 확인하게 되는 바는 남자와 여자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다름이 복음 안에서 극복이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은 유대인인 채로, 헬라인은 헬라인인 채로 복음 안에서는 하나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니까 이 선언은 굉장히 급진적이고 놀라운 선언입니다. 더군다나 로마 사회에서 종과 자유인이 남자와 여자가 복음 안에서는 하나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꺼이 이 선포를 기쁨으로 합니다. 복음은 모든 차별과 모든 구분을 뛰어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적 편견, 정치적 견해 이런 것들이 극복되어야 마땅합니다. 한 가지로 일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인 채로, 헬라인은 헬라인인 채로,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해볼까요?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인 채로, 민주당은 민주당인 채로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보수는 보수로, 진보는 진보로,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됨입니다. 빈부의 차이, 직업의 차이,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교제의 악수를 청하는 데 있어서 걸리적거리게 만든다면 우리는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누구와도 악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역할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똑같은 모양의 무엇이 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인 채로, 네 모습 그대로인 채로, 크게 말해보면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한국 사회의 교회인 그 모습으로, 그 교회에 속한 각 교단은 각 교단의 독특성을 유지한 채로, 그 교단에 속한 교회는 각 교회가 위치한 지리적인 위치의 역할에 따라서, 또 그 교회로 모인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서 그 교회의 모습으로 존재함으로, 그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독특한 개성과 자기됨을 유지한 채로 복음 안에서 얼마든지 손을 내미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명예이고 자랑이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 현실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간은 자기와 같지 않은 사람을 굉장히 꺼려하는 존재입니다. 나 같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불편합니다. 그러나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장 사랑해서 만난 두 사람도 살다 보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다 다릅니다. 다 다른 그 모양으로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독특하게 맡기신 나의 역할이 있듯이 당신도 독특하게 당신의 역할을 부여했겠죠. 당신을 창조한 하나님이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당신을 그 모양 그 꼴로 만들었겠죠 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모양 그 꼴이라고 입으로 그 사람 들리게 말하지는 않고 조심스럽게, 그래 저 사람도 하나님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렇게 만들었겠지, 나도 인정하셨는데, 나에게도 복음을 주셨는데,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래 손 내밀자, 사랑하자, 도와주자, 이렇게 하나됨을 확인하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할 때마다 우리는 복음이 갖는 무한한 넓이와 크기와 은혜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크기를 경험하는, 또 나타내 보이는 우리의 복된 교회 생활이 되길 바라고 사회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유대인인 채로 이방인인 채로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부르신 하나님이 똑같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를 리더십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자고 가난한 자를 돕자고 이야기했고 그거는 나도 원래부터 힘써왔던 일이라고 화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었던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받았던 위로와 평안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충만한 이해가 우리의 삶에서도 확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드러내는 복된 사역을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